최근에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만나 교제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물론 장로님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중보자입니다. 영적 중보자이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잠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이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의뢰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단 몇 분만 얘기해보면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이길 수 없는 사건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아, 이 사건 이길 수 있는 사건이다. 아, 이 사건은 이길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의뢰인들도 충분히 알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의뢰인들도 아, 이 사건은 이기기 힘든 싸움이다. 이기기 힘든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가져옵니까? 이길 수 없는 사건인데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 목사님 제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이겨야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접할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때문이든 나쁜 일 때문이든 그리 좋은 기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여러 번 재판을 거듭했지만 뚜렷한 결론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낸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동일한 처지에 속해 있습니다. 처음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아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라로 이송된 후에 세 번씩이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25장에서는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립바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백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단순히 그냥 24장, 25장으로 끝나지만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벨리스 총독은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2년 동안 그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잡아 가둬둔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혹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돈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잡아놓은 거예요. 바울을 잡아놓으면 뭔가 보상금이라 내고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잡아놓은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저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2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잡아 가둬뒀습니다. 답답하지요. 억울하지요. 기회만 되면 자신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시간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감옥 안에 있었던 2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감옥에 꽉 갇힌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처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결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그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시고 세 가지 중요한 훈련을 시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훈련을 바울에게 시키는데 첫째는 뭐냐면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켜요.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보아도 명문 가문입니다. 탁월한 가문입니다. 또 학벌로 보아도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히 초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옥 안에 2년 동안 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억울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해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단히 억울하지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루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2년 동안 꼼짝 못하게 감옥 안에 가두어두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2년 정도 있다가 또 감옥 안에 나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장만 된다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더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현대인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초라함, 억울함, 지루함입니다. 현대인들이 초라한 거 적응을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또 억울한 거 견디지 못하지요. 참지 않지요. 또 지루한 거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초라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씻어내리실 주님께 모든 억울함을 내어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지요. 억울한 일 생길 때마다 가서 따지고 싸우고 부딪혀 싸우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또 신앙인은 지루함, 지루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죠. 조엘 오스틴의 내 인생을 바꾼 긍정의 힘 실천편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큰 그림을 보라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몇 문장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신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오는 법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양정교회 처음 부임해서 우리 신문수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서 목사님, 하나님은 퍼즐 맞추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퍼즐 맞추기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그림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의 큰 그림을 그려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3일 만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방문을 그만큼 매우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요? 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신임 총독으로서 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기를 향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만나자마자 이 총독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기를 요청해 온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10km 정도 됩니다. 약 11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정치는 유력한 사람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스도도 자신의 명분을 세우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며칠 후에 유력한 몇 사람과 함께 내려가서 그 바울을 재판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를 드디어 며칠 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바울의 제목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죠.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쯤 되면 베스도 총독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좋은 관계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모든 정치는 여론에 약하죠. 여론에 약할 수밖에 없죠. 때론 아닌 줄 알면서도 여론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고 베스도 총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너가 가서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은 로마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표현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프로보카치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보카치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법적인 것이 중단됩니다. 진행이.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프로보카치오였어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로마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표현을 외치게 되면 그 모든 절차들이 진행이 멈추고 가서 직접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권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면 무죄로 판결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야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의 근거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의 마음에는 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던 날 예, 주님께서 곁에 서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베스도는 점점 더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숙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끌어온 재판이었지만 또다시 판결이 보류된 채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은 왜 유죄도 무죄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분명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죄가 없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재판에 깊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바울이 석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의 마음이 조금도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습니다.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암살할 계획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신변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의 어정쩡한 결론이 결국 바울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역시 바울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롭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강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지도 않게 엉뚱하게 진행되어서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이 있다면 혹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참 힘든 자녀들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목표하는 학과 무난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 성적이 잘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혹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감옥의 가둬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재판받는 일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온갖 모욕과 견디기 힘든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린 대개 좋은 일이 있어야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경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아이, 재수없다. 아이, 재수없다.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아직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퍼즐이 완성될 것을 믿고 큰 그림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가? 양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왜 큰 부흥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는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침해도 좀처럼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에 사도 바울의 입장을 대입해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복음 전도자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간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심으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